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심장마비를 겪는 사람이 73만 5천 명에 이릅니다. 그중에 20여만 명은 이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1년 중에 이 심장마비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매년 12월 25일인데요. 바로 전날인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24일에 심장마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밤 10시쯤이라고 하는데요. 이날 다른 날보다 위험률이 40%나 높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30여만 건의 심장마비 사례를 들여다본 결과라고 하는데요. 성탄절 전날 말고도 새해 첫날 아침이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 가운데는 75세 당뇨병 환자가 많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연구팀은 분노, 불안, 슬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인 고통이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음주를 하고 폭식을 하는 것도 심장마비 위험을 올리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원인이 밝혀져야겠지만 일단은 심장이 건강하지 않은 노약자들은 특히 연말이 되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재즈 가수 해리 커닉 주니어가 부릅니다. What are you doing New Year's Eve? 들어보시죠.
Maybe it's much too early in the game. But I thought I'd ask you just the same. What are you doing New Year's? New Year's Eve. Wonder whose arms will hold you good and tight when it's exactly 12 o'clock that night. Welcoming in the new year. Maybe I'm crazy to suppose I'd ever be the one you chose out of the thousand invitations. I stand one little chance. Here comes the jackpot question in advance. What are you doing, New Year? New Year's Eve.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시티 스캐너. 미국 교통안정청 TSA는 공항 보안 검색 과정의 신속 정확도를 높이고 탑승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확대하고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규모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1청사에 컴퓨터 단층 촬영 C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보안 검색대 CT 스캐너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오헤어 공항은 여러 명분의 짐을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는 자동 보안 검색대와 새로운 CT 스캐너가 유기적으로 결합 운용되는 미국 내 첫 공항이 될 전망인데요. CT 스캐너는 탑승객 가방 속 내용물을 3차원 영상으로 생성, 다양한 각도에서 더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며 문제가 지적된 수화물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다음 차례 수화물의 경로를 막지 않고 별도로 우회해 세부 조사를 받게 됩니다. CT 스캐너는 작년부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됐는데요. 이 새로운 보안 검색 시스템이 랩탑 컴퓨터 등 짐가방에 넣은 채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조만간 항공기 탑승객들의 액체물 기내 반입을 가능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실리콘 vs. 맨하튼.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형 IT 기업들이 뉴욕과 같은 다른 도시에 속속 거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 등으로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둥지를 트는 모양새인데요. 미국 언론은 구글이 미국 뉴욕 맨하튼 남부 웨스트 빌리지에 구글 허드슨 스퀘어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업은 약 16만 평방미터 규모의 두 개 빌딩을 세우는 계획으로 10억 달러가량이 투입됩니다. 지난 2월 맨하튼 피어 57에 건설 중인 빌딩의 15년 임대 계약에 이은 것으로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이 타 도시 거점 마련에 힘을 쏟는 셈입니다. 이는 구글뿐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입주한 IT 기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지난달 제2본사를 세울 도시로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와 뉴욕 퀸스 롱아일랜드를 선정했습니다. 당시 아마존 측은 총 50억 달러의 직접 투자와 5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애플, 페이스북, 링크드인, 우버 등도 최근 뉴욕 등지로 거점을 확장 중입니다.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실리콘밸리가 미국 IT 업계의 발전과 혁신을 대표하는 곳이지만 경영에 적합하진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살인적인 물가와 집값 임대료 등으로 인재들이 오길 꺼려한다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이 약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북한 측에 요구했다는 소식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원비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낸 별도의 서류를 통해 북한 측이 배상해야
BOA가 17일 확인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요. 원비어 씨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된 뒤 바로 사망을 했죠.
네.
지난 10월 재판부에 이른바 궐석 판결을 요청을 했습니다. 궐석 판결이라는 것은 피고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 피고의 혐의를 이제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형식의 재판인데요.
네.
네 가지 항목에 소송을 했습니다. 먼저 원비어의 자신에 대한 경제적 손실, 또 원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 또 원비어 부모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 이렇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북한 측에 책임을 추궁한 건데요.
네.
청구 금액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네.
북한이 원비어와 부모인 프레드 그리고 신디 원비어 씨에게 각각 3억 5천만 달러씩 총 10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제 원고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금액이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된 건가요?
네, 이전에 재판을 참고를 했습니다.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에 대한 판례를 근거로 이번 금액을 책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이었죠. 북한이 김동식 목사의 아들 두 명에게 각각 1,500만 달러의 배상금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금 3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원비어 씨 측 변호인은 김동식 목사의 가족에게 내려진 이 3억 달러의 배상 액수가 북한을 막는 데 충분하지 않았다면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행위가 더 많은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해서 이것보다 많은 금액이 책정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 과거 이란 정부가 연루된 테러 사건에도 1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당시 판결문에는 미 법원이 미국인에 대한 이란의 테러 지원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가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문구가 포함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배상액이 명시됐습니까?
네. 원비어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보상금 1,000만 달러 그리고 부모에 대한 위자료가 각각 1,500만 달러씩 명시가 됐습니다. 특히 원비어의 부모에 대해서는 원비어 씨가 생존 당시 북한의 텔레비전 앞에 내세워진 것을 참고 지켜봐야 했고 그리고 이후에 혼수 상태에 있던 원비어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런 이유 등을 위자료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원비어 자산에 대한 경제적 손실액 항목에서는 603만 8,308달러에 대한 북한 측의 배상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됐냐면요.
네.
원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서 만약에 생존했을 경우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그리고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세 가지 금액으로 추산을 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원 문서에 명시된 금액 이런 걸 모두 합하면 10억 9,603만 달러가 됩니다.
네. 자, 원비어 측이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린 증거청문 심리에 출석한 거죠?
네. 이번 증거청문회는 원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함께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 그리고 북한 인권 전문가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 인권위원회 위원 등 6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원비어 측이 재판부에 요청한 궐석 판결은 소송을 당한 피고인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 없이 재판부가 기존 증거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번 소장은 지난 6월 19일 국제 우편 서비스를 통해서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배달됐고 김이라는 인물이 우편물을 받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식 법적 대응 절차를 밟지 않았고요. 지난 14일 열린 사전 심리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19일에 열렸던 증거 청문 심리에 나온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이날 법정에는 원비어의 친척들, 친구들 약 30명이 그 법원의 방청객석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자신의 아들이 북한에 억류됐던 시간을 회상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억류 이후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심지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까지 하면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들이 부모는 물론 전 세계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네.
특히 아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토 원비어 씨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소송 소식 알아봤고요. 자, 독자의 선택 두 번째 기사 알아볼까요?
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I think a summit can happen as Singapore proved, but the real question is can a summit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
힐 전 차관보는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개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회담이 성공해서 비핵화로 이어질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저희 VOA 대담 프로그램이죠. 워싱턴 토크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네.
비핵화 문제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준비회의에서 해결될 사안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특히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 외무성 인사들 간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고요.
네.
또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 외무성 인사들과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북한이 진지하지 않다는 맥락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하고 북한의 실무 협상이 몇 달째 열리지 않고 있는데요.
예.
미국 언론들도 이런 상황을 큰 문제로 지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임명된 지 석 달이 넘도록 북한 측 상대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미북 협상이 흔들리고 있는 신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담 마운트 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에서 앞서 열리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합의 사항을 조율하지만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더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계산으로 지금 실무회담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 어느 쪽도 서두르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이런 가운데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취소됐고 비건 특별대표는 넉 달 넘게 북한 측 협상 파트너와 상견례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에서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가 비핵화를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상기시키기도 했는데요.
네.
비핵화는 미북 정상급에서 이뤄진 사실상 첫 약속이라면서 지켜질 것이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북한 외무성 담화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미국 연구소 정책 연구실장 개인 명의의 이제 담화로 이제 다소 수위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내용은 미 행정부 내의 고위 정객들이 신뢰 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비난 성명에 미국 정부 어떤 반응인가요?
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 차원의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국무부 관계자는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라면서 북한이 거듭 밝힌 비핵화 의지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이 지켜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소식이 세 번째로 많이 본 뉴스로 올린 기사 같은데요.
예.
최근에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도 참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재무부가 지난 10일이었죠. 북한의 사실상 2인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이렇게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 3명을 인권유린과 관련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네.
또 바로 다음 날이었죠. 국무부가 북한을 중국, 이란 등 10개 나라와 함께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개를 했고요.
네.
또 국무부는 이날 별도 브리핑에서 최 부위원장 등 제재 대상 지정과 관련해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2일 VOA에 인신매매 퇴치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북한의 특정 지원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이 정치적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또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나라들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백악관이요. 최근에 크리스마스 연회에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를 초대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소식 많이 본 뉴스 네 번째에 올랐는데요. 장양인 기자께서 취재를 하신 내용이죠.
네.
자, 지성호 씨는 뭐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나우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에 초청이 돼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지 씨는 이번에 이제 백악관 초청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리셉션 하면 정말 수많은 이제 미국의 정치인, 경제인들 뭐 이제 정말 유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자리인데 초대됐다는 것은 그건 이제 뭐 표현 못할 이제 영광이죠. 연두 교수 때 그 뭐랄까 이제 감동이 쭉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인권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싶고.
네. 뭐 제가 직접 만나서 네. 들은 얘기긴 하지만 지성호 씨가 초대받은 백악관 행사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회 파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짐 매티스 국방장관,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 등 미국의 정관계 고인사, 기업인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고 합니다.
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탈라투 사무총장은 백악관 크리스마스 행사에 탈북자가 초대된 건 처음이라면서 트럼프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경시하지 않겠다는 반가운 신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한편 지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연회에서 북한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에서 세계 최강 대국이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감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자, 독재 선택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소식 어떤 건가요?
네, 미 정부는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김영권 특파원이 서울에서 보내온 소식이었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가 19일 서울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날 이야기한 핵심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종교기관 등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재를 엄격하게 집행하면서 이들이 적법한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의 전달 그리고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의 방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불만이 많았는데 이걸 고려해서 여행 금지 조치 이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요 이렇게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미국의 대북 제재 규정에는요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정부는 심사기간을 장기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의 북한 반입을 사실상 막아온 셈이 됐습니다.
예.
이 때문에 이제 지원단체들의 불만이 커졌던 건데요.
네.
이번 조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치적 제약을 풀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35개 민간단체들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또 폼페오 국무장관, 스티브 무느신 재무장관, 또 의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 하는데
네.
대북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민간단체들이 서한에서 어떤 내용을 요구했나요?
크게 네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예.
북핵 협상 그리고 또 인도적 문제를 좀 분리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북한 방문을 허용해달라. 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대북 제재 조항 예외를 적용을 해달라.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개선시켜달라. 이렇게 네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무부의 여행 금지 조치로 대북 인명구조 사업, 또 의료, 식량 지원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서 완화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무부가 이번에 요구를 받아들인 셈이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뭐 언론인, 적십자 관계자, 국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 등과 함께 국무부가 정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예외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들이 특별 여권 발급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면서 필요할 때 북한을 방문하지 못한 등 그동안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가면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답보 상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의도라는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비건 특별대표가 서울에서 이번 조치를 발표한 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서울 방문은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거든요.
네.
미국은 북한과 작지만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또 앞으로 대북 인도 지원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제재 완화 혹은 더 나아가서 해제와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네.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재 완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원인이 바로 미국이 상응 조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또 그런데 이제 제재 해제는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이다라고 이제 북한이 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렇게 볼 때 이번 조치가 미북 협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 끝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예,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내용 알아봤고요.
네.
또 미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실무 협상이 몇 달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 살펴봤습니다. 또 미 정부가 최근 북한을 상대로 인권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내용, 또 탈북자 지송아 씨가 백악관 크리스마스 행사에 초대된 내용, 또 미국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독재의 선택 박형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글렌 마데로스가 부릅니다. Nothing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어보시죠.
If I had to live my life without you near me, the days would all be empty. Nights have seemed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oh so clearly. I might have been in love before, but I never felt this strong. Our dreams are young and we both know they'll take us where we want to go. Hold me now, touch me now.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So come with me and share the view. I'll help you see forever too. Hold me now, touch me now. For you, you wanna know my how much I love you. One thing you can be sure of, I'll never ask for more than your love.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You wanna know my how much I love you. You wanna change my whole life, you, but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노래 들어보셨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 내 한인 미술가가 예술 작품을 통해 한반도 평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평화에 꼭 필요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글로벌 피스 슈즈. 강렬하고 선명한 태극 문양과 붉은 별 문양이 발등을 덮고 조그만 한반도 지도가 신발 안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신발에 그려진 그림은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북한을 상징하는 인공기입니다. 한국의 수제화 전문업체가 만든 이 신발은 미국 내 한인 미술가에 의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예술 작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 예술대학교의 천민정 교수는 무거운 정치 문제를 예술 작품으로 풀어내는 폴리팝 아티스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 주민을 소재로 한 작품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과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부산 비엔날레에서 관람객들이 초코파이 수십만 개를 나눠 먹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전시장을 방문해 천 작가가 이끄는 정 퍼포먼스에 참여해 화제가 됐습니다. 천민정 작가는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 아래 다양하지만 연속성 있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99일 동안 매일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소셜미디어 운동입니다. 천 작가는 VOA에 이번 활동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작품이나 뭐 퍼포먼스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같이 걸으면서 평화를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 글로벌리 평화를 이제 퍼뜨리는 의미죠.
천 작가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강조하며 이것이 신발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Unification,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다시 한 나라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쟁이 정식적으로 끝나지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잘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뭐든지 같이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그 아주 이렇게 원초적인 걸음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같이 걷자, 같이 하자라는 의미를 갖고 상징을 가진 작품인데
신발은 걸을 때 필요한 물건인 만큼 남과 북을 함께 상징하는 신발을 신고 여럿이 함께 걸을 때 신발의 의미가 현실이 된다고 말합니다. 전 작가는 최근 참여하는 예술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글로벌 피스워크 퍼포먼스 운동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이 행위를 통해서 작품을 이루어지는 게 그 미술사에도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게 이제 실천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참여가 이렇게 더욱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SNS가 있기 때문에 그 소셜 네트워킹 통해서 SNS 통해서 이렇게 바이럴 센세이션인 것처럼 이렇게 쭉 퍼트려 나갈 수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일단 그거를 작품화시키면 작품의 메시지를 바이럴 형식으로
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사진을 게시할 때 해시태그 글로벌 피스 슈즈, 해시태그 코리아스 유나이트, 해시태그 스텝 포워드, 해시태그 99데이즈 챌린지 등 화제의 단어를 통해 관련 소식을 한 번에 살필 수 있게 하는 온라인 기호인 해시태그에 글로벌 피스 슈즈, 한반도 통일, 앞으로 걸어가자, 도전 99일 등의 영어 단어를 기입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100켤레 한정판으로 1차로 제작됐는데요. 대중의 참여도와 반응에 따라 추가로 제작합니다. 천 작가의 글로벌 피스워크 퍼포먼스에 참여하는 미국인은 현재 40여 명, 이들은 각자 개성 있는 내용을 담아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매일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사와 예술가로 활동하며 14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남성 더글러스 씨는 매일 신발을 신고 사진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습니다. 더글러스 씨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말했습니다.
My friend also has the shoes and she does not support unification because of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But I've known a few friends who have traveled up.
북한에 방문했던 친구들이 북한이 근대화되고 잔악한 행위도 없었다는 말을 했다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한 친구는 북한 인권 문제 때문에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설명입니다. 더글라스 씨는 통일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고통은 끝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인 여성 제시카 히긴스 씨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 40일째로 한켤레를 구입해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알리슨 놀스 씨와 하긴스 씨 모녀는 한켤레를 한 짝씩 나눠 신거나 한 사람이 신고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시카 씨는 언제나 평화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이 신발로 나만의 평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프로젝트 참여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제시카 씨는 한반도 문제나 북한의 상황에 대해 잘 모르지만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인식하며 평화에 대한 우려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in the past seen documentaries on North Korea. They made me became extremely.
알리슨 씨는 수십 년 전 한국을 방문한 걸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나 여성의 평등권을 위한 시위에 참가하는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 동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미술가 청년인 에븐 씨는 자신은 흑인으로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전작가의 활동을 알고 있는 이 청년은 북한을 떠올릴 때 김정은 정권만을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ll that I saw of North Korea was what our current United States.
에븐 씨의 소셜 미디어에는 미술가답게 평화 신발을 신은 사진을 만화화하고 남북한 국기는 달라도 두 나라가 하나임을 알리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70일째를 맞이하는 천 작가는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진들이 공유되며 한반도에 대한 평화 인식이 확대돼가는 것에 고무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매일마다 자기가 이거 이 신발을 신고 걷는 그런 모습을 소셜미디어에서 쉐어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몇천 개의 그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걷는 그 수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의미적인 차원에서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게 그 평화를 위해서 걷는다. 뭐 South Korean, North Korean, 뭐 Korean diaspora, 뭐 defectors 이 많은 사람.
1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작품 활동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해온 천민정 작가. 천 작가는 신발에 그려진 국기는 각각 달라도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멀리 있지만은 같은 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다르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극기도 다르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5천 년 동안 같이 지내온 이렇게 한 나라이고 가족이고 했기 때문에 지금 70년 동안 떨어져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숨기지 못하는 거는 이게 한 마음이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 세상, one global.
한편 한 켤레에 250달러에 판매되는 글로벌 피스 슈즈의 판매 수익 중 일부는 대북 인권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천 작가는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존 포프 장군은 조지 맥클러런 장군이 로버트 리 장군과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쪽은 스톤힐 잭슨군의 전면에 배치하고 다른 한쪽은 지금 즉시 서쪽으로 이동한다.
남부군의 포대는 북부군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당장 후퇴하라!
단 한 명도 분란을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북부군의 처참한 패배는 군 지도자들에 대한 거센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내각의 강요들은 조지 맥클레런 장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셸먼 체이스 재무장관은 맥클레런 장군에게 총사령을 내리자고 했고요. 에드윈 스탠튼 국방장관은 맥클레런 장군을 즉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탠튼 국방장관과 3명의 다른 강요는 맥클레런 장군을 포토맥군 사령관직에서 해임시키자는 내용을 담은 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맥클레런 군이 참패를 당한 데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포토맥군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맥클레런 장군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지휘관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맥클레런 장군이 조직력이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 북부군을 강력한 군으로 재편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부에서 불런 전투의 참패에 대한 책임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때 남부군의 로버트 리 장군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북부군과 결전을 벌이기로 하고 전선을 북부주로 이동시켰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6만여 명의 대군을 포토맥 강을 건너 메릴랜드로 진입시켰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병사들에게 하퍼스 페리에 있는 북부군 진지를 점령하라고 하고 또 다른 병력은 포토맥 강변에 있는 샤프스버그로 이동시켰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샤프스버그의 외곽에 있는 안티탐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남부군 전선은 거의 3km까지 뻗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안티탐에서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 북부군이 너무 강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경우 쉽게 퇴각할 수 있도록 버지니아 가까이에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얼마 뒤 북부군이 안티탐에 도착했습니다. 북부군의 조지 맥클레런 장군은 즉각 공격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북부군은 온종일 남부군 근로 쪽에 진지를 구축했고요. 다음날 해가 뜰 때쯤에야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북부군은 먼저 옥수수밭에 길게 뻗어있는 전선의 한쪽 끝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다음 몸을 숨기기 좋은 움푹 패인 길을 따라 배치된 중앙 전선을 공격했고 마지막으로 전선의 반대쪽 끝을 공격했습니다. 북부군이 이렇게 분산적으로 공격을 가하자 로버트 리 장군은 처음 의도했던 지점으로 병력을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부군은 남부군 방어선의 25m 지점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부군은 어디에서도 남부군을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티탐 전투 첫째 날, 로버트 리 장군은 병력의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북부군과 남부군은 서로 발포하지 않은 채 대치해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너무 지쳐서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새로운 북부군 병사들이 진지에 배치됐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부군 병사들이 새로 진지에 배치됐으니 내일쯤 전면 공격을 감행해 올 겁니다. 지금으로선 승산이 없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북부군이 전면전을 펼칠 경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쉽지만 병사들에게 버지니아로 퇴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안티탐은 북부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북부군은 남부군을 추격해서 격파할 수 있었지만 맥클레런 장군은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맥클레런 장군은 남부군을 막아낸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안티탐에서의 승리 소식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 전해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북부군의 승리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남북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던 이때, 그동안 일부 전투에서는 북부군이 승리하고요, 일부 전투에서는 남부군이 승리했지만 어느 쪽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결정적인 승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지속된 전쟁에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자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점점 지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세를 뒤흔들 만한 결정적인 승리가 필요했고 이 결정적 승리는 대통령의 정책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중요한 선언을 결심했습니다.
안티탐 전투가 끝나고 며칠 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강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부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흑인들에 대해 어떤 선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강요들에게 남부 반란주에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킨다는 노예 해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기 모이신 강요들께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계획을 보류해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반란군에 대해 계획했던 대로 대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반란군이 메릴랜드에서 물러나면서 펜실베니아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노예 해방을 선언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지지를 계속 얻기 위해서 노예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1862년 9월 22일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반란을 일으킨 남부주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끝곡 랜디 뉴먼의 Feels Like Home 준비했습니다. In your arms Something in your voice Makes my heart beat fast Hope this feeling lasts Rest of my life If you knew How lonely my life has been And how low I felt For so long If you knew How Come along and change my world the way you've done. Feels like home to me. Feels like home. Feels like home. Feels like home to me. Feels like I'm on the way back where I belong. The window breaks down long dark street. A siren waves in the night. That's all right, 'cause I have you here with me, and I can almost see through the dark there's a light. If you knew